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신앙은 그저 마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삶의 윤리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역설했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또 다른 한편으로 윤리적 권면을 역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역설하고 있는, 아주 잘 집약해서 역설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늘 환기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구체적인 공동체의 상황에 대응해서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언어로 이런저런 권면을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이 그저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서신서들의 그를 써야 했던 그 상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어가 서신서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이 서신들은 일관된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본문 말씀은 여기저기 서신에서 말했던 내용을 정제된 형태로 정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울이 다른 교회 공동체에 보낸 그 서신의 경우는 대개 스스로 그 교회를 세웠거나 또는 방문해서 지도를 한 그런 적이 있어서 대개 그 상황을 알고 있고 그런 만큼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공동체에 보낸 그 편지로서 아직 이 로마 교회를 가보기 전에 보낸 편지입니다. 잘 공동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낸 그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는 일종의 자기 소개서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을 담담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를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소문으로 알고 있지만 직접 아직 가보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얘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을 아주 담담하게 정리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얘기했던 것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집약할 수 있었던 그런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봐서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뉩니다. 9절에서 13절은 주로 공동체 내부를 겨냥한 생활 윤리를 말하고 있고 14절에서 21절 이 후반부는 공동체 외부, 그것도 심지어는 적대자들을 유념하는 가운데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윤리적 권면을, 두 가지 차원의 이 윤리적 권면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 기초는 사랑입니다. 그 첫 대목을 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육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이게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윤리적 덕목을 말할 때 많은 경우에 스스로 살았던 그 당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윤리적인 덕목,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를 지배하던 스토아 철학에 그 스토아 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윤리적 덕목을 많은 경우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들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수용하지 않고 바울의 자신의 고유한 관점에서 그런 그 당대 보편적인 그런 윤리적 덕목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것 가운데 하나가 모든 윤리적 덕목의 기초로서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그 윤리적 덕목의 기초로 사랑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가장 두드러진 점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궁극적 지평을 함축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바울의 임의적인 주장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서 바로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근본이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대목에서 그 사랑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상태를 넘어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그 사랑에 관한 얘기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그대로 통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사랑은 맹목적인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방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히 진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불의와 악에 분노하고 선을 굳게 붙잡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권면으로 이어지지만 그 요체를 집약하면은 뭐 간략하게 집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라는 것으로 집약이 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길 뿐 아니라 나아가 곁에 있는 형제들을 존중하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고 특히 여행하는 길을 오가는 그 성도들을 잘 대접해라. 우리를 찾은 그 손님들을 잘 대접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서에서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에서 다시 한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의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 권면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옳은 말씀입니다. 할만하죠?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옳은 말씀이고 지당하신 말씀이고 나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 하고 다짐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이거 불가능한 걸 저한테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아닐 겁니다. 가능성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권면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전혀 또 다른 그 성격의 그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참 옳은 말씀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과연 가능할까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그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이름을 붙인다면 불가능성의 윤리입니다. 전반부가 가능한, 평범한, 어떻게 보면은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두 번째 차원은 사실은 우리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윤리입니다. 근데 이 권면 역시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본문 내용 자체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 요거는 할만하다 하는 대목이 있죠. 이 대목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바울이 말하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의 권면 역시 이 사랑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 단적으로 얘기하면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대한 공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땅한 얘기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어떤 공감의 능력, 그것을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성서가 가르치는 황금률,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모든 인류 역사에서 모든 그 위대한 정신세계가 가르치고 있는 그 태도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주 분명한 오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는 태도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굳이 줄여 말하면은 한 개념으로 표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임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네,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 겸손의 미덕은 이 그리스도교가 우리 기독교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대교나 그리스 로마 세계의 가르침에서는 권장되지 않은 그런, 권장되지 않았던 그런 덕목이라는 점입니다. 그 고상한 정신세계 다 겸손을 강조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와서 비로소 겸손은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강제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그런 관념이 강했고,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그것이 노예에게나 종에게나 어울리는 태도지 자유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관념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겸손을 강조합니다. 낮아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바울이 사랑을 강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겸손을 강조했을 때 그것 역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그 깨달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적대자들을 향할 때에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라고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울에게서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면 흔히 오해되고 있듯이 그것이 불의에 대한 분노를 접어도 좋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확인했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며 불의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다 덮어두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할지언정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불의와 악을 미워하기에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함축하는 뜻이 뭘까요?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또는 때때로 우리 개인적 경험의 차원에서 볼 때 악을 척결하겠다는 것이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또 다른 악, 더 거대한 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악순환을 넘어서기 위한 길로서 원수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은 죄는 미워할지언정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아마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을 그렇게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묻습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그 불가능성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다시 강조합니다. 원수 갚는 일을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지요.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는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너 뜨거운 맛 좀 봐라. 그런 일까요? 우리 말 뉘앙스로 보면은 느낌으로 보면은 꼭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고대의 어떤 관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참회할 때 머리에다 불을 얹고 스스로 참회하는 참회의 의식입니다. 이집트와 같은 그런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내가 그렇게 대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참회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뜨거운 말로 너 골탕 좀 먹으라고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대하면 아! 그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깨닫고 악을 악으로 대하면 바라가지만 선으로 거꾸로 대하면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깜짝 놀라서 스스로 반성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그 고대의 관습을 그걸 참회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항변과 탄식이 나올 법합니다. 선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벌어지는데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할지 모릅니다. 우리 경험으로. 제가 어저께 여기 옆에 누가 쓰레기 뭐 고물 한 처리한 걸 다 처리하면서요. 여기 바가지로만 나왔습니다. 이 나쁜 놈들 이걸 이렇게 여기다 벌어놓고 가면 어떻게 하면서 다 치웠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을 하면서도 막 화가 나갖고 이렇게 속으로 욕을 막 하는데 정말로 이런 대면 관계에서 어떤 악의를 갖고 있으면 그게 악의로 대응하지 않고 선의로 대응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그런 의문이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서는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은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바라는 궁극적인 교훈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윤리적 덕목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일에서 우린 뿌듯하다, 기쁘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렇게 여겨지는 그것을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초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능한 것만 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새삼스러운 어떤 목표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마땅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키는 데 절실히 요구되는 것, 바로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윤리를 아주 극한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극한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런 어법이죠. 이만하면 됐다가 없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한 적 없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것과 똑같은 그 어법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망상이 아닙니다. 이 통찰은 인간에 대한 이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성찰의 핵심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성찰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그 성찰로 이어지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지 않고서는 인간 삶이 평화로워질 수 없다 하는 그런 통찰입니다. 여기서 타인, 심지어는 적대자에게까지도 확장될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 권면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왕에 자신들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의 위대함은 그 한계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찾은 손님들을 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그 한국기독교 장로회 사회선교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사회선교사 신규교육과정에 참여한 그 지원자들과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관계자들이 오며 가며 들락날락하며 2박 3일 동안 여기서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저 장소를 내준다. 제가 그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장소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주신 교우 여러분에게 아주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아, 이 교회가 왜 사회인교회인지 이제 알았다. 그러셨을 때, 뭐, 그냥 교회 건물 자체, 이것이 주는 안온함과 편안함, 이것도 컸지만, 정성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의 손길, 이런 것을 느끼면서 기뻐했을 때, 저도 기뻤습니다. 우리가 할 만한 일을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베푼 기쁨을 경험한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 일정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저는 또 다른 일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에 가서 청와대 앞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계자들과 더불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후에, 뭐 그 자리에도 참석을 하셨지만은 바로 김용균 씨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하고 기독교회관 기독교교회의 총무님 방에서 총무님과 더불어서 김영균 씨 어머니와 그 만나는 자리에 또 함께 했습니다. 김영균 씨 어머니는 내내 눈물을 머금은 채 절절히 호소했습니다. 뭐 한 시간가량 이렇게 긴 얘기를 했습니다만 줄여서 얘기하면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뭐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얘기입니다만은 그 예쁘고 착한 아들 용균이가 죽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먼저 이미 11명이나 죽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건 연쇄살인이 아니냐. 회사가 원망스럽고 나라가 원망스럽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비로소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만은 그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11명이 죽어갔는데도 그냥 넘어간 그 11명 희생자들의 가족까지도 원망스럽다. 회사가 보험 처리하고 돈 몇 푼 처리한 거 그걸 왜 침묵하고 있었다. 그 가족들 가운데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 나서주는 분들이 있었다면은 용균이는 죽지 않았을 텐데 그 가족까지도 원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도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자기가 여기저기 이렇게 호소하고 다닐 수 있게 됐다. 우리 아들은 갔지만 다른 이들은 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않고 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일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라. 뭐 얘기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절절한 호소였습니다. 뭐 저희는 그 얘기를 경청하면서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같이 뜻을 모으자고 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그 절절한 호소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로서 유족으로서 한계를 넘어서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히려 어떤 대목이냐, 회사가 원망스럽고 나라가 원망스럽고 이전 희생자들의 가족이 원망스럽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그런 걸 한번 당해봐야 한다. 그 작업 현장에 한번 가봐라. 누가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한 어머니로서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원망은 그저 한 개인으로서 사겨야 하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사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외치는 절절한 호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은 같지만 다른 이들은 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의 목소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원한까지도 풀고자 하는 그런 결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원망이 탄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을 쌓이게 만드는 사회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결의로 세상을 향한 외침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존의 상식으로 볼 때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입니다. 일찍이 민중신학자 선암동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과 단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유영삼 전도사님이 저한테 물었죠. 그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그 의미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민중에 쌓인 한이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이 아닌 세상의 변화를 위한 그 원동력이 되는 그런 이치를 말한 것입니다. 쌓인 한에서 비롯되는 그 악순환을 끊는 끊을 단자입니다. 그 단은 쌓인 한을 안으로 사귀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한을 낳는 그 사회 구조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때만이 그 악순환의 단은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암동 목사님은 교회가 그 한을 듣는 한의 사제로서 그 바로 역할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월의 경험은 단지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실존적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삶의 관계 안에서 역사의 현장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저 한 개인으로 머물러 있던 사람이 그저 나만의 일상적 행복만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던 사람이 나를 넘어서는 세계를 발견하고 모두가 더불어 진정한 삶을 누리는 희망을 발견할 때 그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광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아들 하나 예쁘고 착하게 키워놓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는데 그 얘기는 세상을 바꾸지 않고는 누구의 아들이라도 그런 꼴을 당하게 돼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 여기서 한 개인으로서 그저 안락한 가정을 일구고자 했던 소박한 꿈을 가졌던 그분은 새로운 차원의 자신을 이렇게 몸과 마음을 맡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초월의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호소에 대해서, 그 외침에 대해서 사회가 응답할 때 그 절규에 대해 교회가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불가능을 넘어서는 그 희망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일깨워준 그 진실을 정말로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